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굉장히 빨리 변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죠. 특별히 장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근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 너무나 빨리 많이 변화된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일까요? 역시 첫 번째는 그렇죠.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또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또 죽고 그리고 가정을 잃고 그리고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문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신앙이 많이 없을 때지만은 들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우리 휴거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각종 이 재난 상황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오면은 주님이 가까우신 줄 알라.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너무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전쟁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그렇죠. 환경,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지금 얼만큼 상승했는지 아세요? 지금 1.1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지구의 이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을 몇 도로 보고 있냐면 바로 1.5도를 보고 있습니다.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왜 지구의 온도가 오르죠? 그죠? 환경 오염이죠. 이 탄소의 배출량에 따라서 이 지구를 둘러싸게 되니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심각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구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1.1도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1.1도가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측면으로 하면 어떤 곳은 뭐예요? 그 이상도 오른 곳이 있고 좀 덜 오른 곳도 있고 이게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우리는 정말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이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대양이라고 말하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북극, 남극해에서 오대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시아권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태평양, 인도양.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이 태풍과 이 폭우들이 이제 지구 전반적 각 지역마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뭐 지금 뭐죠? 우리 지난번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산불이 일어났는데 꺼지질 않죠. 호주의 거의 3분의 2가량 정도를 다 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자마자 또 어떻게 했죠? 폭우가 쏟아져갖고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한번 쏟아지고 나면은 뭐 몇 년치 강수량이 한 번에 내리게 되니까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는요,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죽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이 바로 북극, 이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알래스카에 빙하 한번 구경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배 타고 멀리서 보는데 막 천둥이 치는데 그 천둥 소리가 뭐냐면 바로 빙하가 떨어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빙하가 심각하게 녹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냐면 이 북극은 사실은 에어컨,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름에 우리 에어컨 없으면은 정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북극에 있는 이 냉기가 사실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이 북극이 지금 녹고 있어요.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고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베리아에 있는 이 동토, 그러니까 영구 동토라는 땅이 있습니다. 영구 동토라고 말하는데 이 시베리아 지방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왜 영구 동토라고 하느냐? 항상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영구 동토가 녹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심각하느냐? 영구 동토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메탄 가스가 매장돼 있습니다. 지구 환경 오염의 이 주범이 뭐예요? 탄소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에서나 이런 산업에서 나오는 거 플러스 더 많은 양이 뭐냐면 소방구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이 가스가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는데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양이 어디에 묻혀있냐? 이 동토 땅에 묻혀있어요. 그래서 동토가 녹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가스층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요, 지구 온도 상승이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 한계점은 1.5도인데, 앞으로 지구의 그 한계점을 3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30개월 이후가 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제 지금 탄소 배출량을 낮춰서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기를 30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세계적으로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막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나만 아니면 괜찮지라고 하는 게 또 각 적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30개월 남았다. 30개월 이 안에 온도를 낮추지 못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세상이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악순환은 계속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가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떨까요? 지구의 온난화는 더 지속될 것이고 지속되게 되다 보면 이 환경적인 영향, 변화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텍사스에서 눈 내린 거 아시죠? 텍사스가 어디예요? 사막지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눈이 내렸어요. 그 미국에 있는 이 허리케인 발생하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들도 이제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지만 추후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세계 각지에서는 이런 기상이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이 기상이변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앞으로 30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온도가 낮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식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결국은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그 해가 우리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알 수 있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예측입니다. 왜냐? 그렇게 세상이 너무 변해가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잖아요. 그걸 날짜로 뭐 계산해보면 202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저도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어떤 모양 어떻게 바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평생 동안 평화롭게 살던 그때에 그 나라에 뭐 천년 만에 몇 년 만에 눈이 내리고 또 기상이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분주하고 이 변화무쌍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이게 영원한 해답인 줄 압니다. 천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니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바울이 사실은 자신의 위치와 그 사역적인 측면을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서신은 곧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저기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 이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써서 그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써진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쓰여진 말씀은, 내 안에 쓰여진 말씀은 곧 내가 뭐란 얘기예요?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것은 사역을 통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고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고백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을 이렇게 새겨 넣는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 그 자체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편지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내 안에 주신, 내게 새겨진 말씀을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복음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든 간에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도 보니까 요즘에 이걸 많이 확인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그냥 물어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라고 확인을 많이 했는데, 요즘 어느 순간 이 확인하는 걸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번 새롭게 좀 결단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예요?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 구원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뭐 해야 돼요? 나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 그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것이 진짜야?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요? 여러분이 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을 때 오늘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킨 간증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도 말하잖아요. 쉽게 표현하기를. 생명을 얻는 거,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우리의 삶적인 모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인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입술로 말해서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내가 알았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그냥 영원한 사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 내게 생명이 와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 기쁨이 너무 좋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누구나 이 땅에 살다 보면 인생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일과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사건 사고들 보세요. 얼마나 오늘 평안하게 살다가 그 다음날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지만 이 죽음에는요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주시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체가 이 새겨진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열매로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새겨진 말씀은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해서 말씀이 실체가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 말씀의 실체 묵상 잘 하세요. 매일매일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입술로 선포해 보시고 또 그 매일의 고백의 말씀을 하루 동안 한 번만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수시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내가 믿고 믿음이 실체가 되는 또 행동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해보십시오. 결국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맞아요. 결국 변화는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속사람의 변화가 바로 이 우리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강건해야 되겠죠? 속사람이 뭐 해야 되겠죠?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겠죠?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표현되나요? 우리가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인 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어린아이인가요? 우리 성인이라고 다 어른인가요? 등치는 크고 이 생긴 거는 어른인데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뭔 줄 알아요? 어린아이인 줄 아는 거죠.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중학생 한 아이가 뭐죠? 거기 워낙 등치가 크니까 이 경찰들이 그냥 묻지마 뭐 칼부림으로 오해하고 막 그 애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죠? 외모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아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키가 작은 어른, 초등학생 같은 그런 어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 초등아이 같지만 어때요? 그분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른인 줄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 속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는 바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그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변화, 이 속사람의 성장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뭐예요?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이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는 뭘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 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은 무엇을 나타내요? 구원,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수록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삶이 되는데 이 말씀을 이 살아내는 삶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삶의 초자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말해내는 자, 두 번째는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의 말씀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6절.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 쉽게 표현해서 당신은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 생명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나처럼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생명은 뭘로 줘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의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뭐 할 때?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때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걷는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 생활은 뭐냐? 바로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함께 배워나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오늘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자요. 그리고 이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쓰여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살아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주는 자로 태어난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저기 뭐죠? 당신 정말 새로워졌어. 뭔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아뒀더니 새 거가 됐어. 이런 표현이 아니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계속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심령, 이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의 말씀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나 삶에서나 그냥 담대히 기쁨으로 정말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는 말씀으로 태어나서 오늘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은 결국은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앞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뭐라라?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창조물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인가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요? 얼마나 귀한 자인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좀 표정을 좀 바꿔서 보세요. 좀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릇인데 얼마나 귀해요.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말 귀했잖아요. 그분에게 생명을 줬는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생명을 주는 그릇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그릇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그릇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다시 표정 좀 눈빛을 바꾸고 쳐다보셔야 돼요. 눈빛을 바꾸고 쳐다보서 야, 당신 정말 귀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걸작품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빛을 이렇게 나눠주는 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위축되고 쫄아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용사처럼 할렐루야 군사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함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내 안에 있는 이 존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된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비에 더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더 많이 새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오리 새끼 이야기. 제가 뭐 가끔 드리는 얘기지만 오리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계란과 함께 섞여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다 보니까 어때요? 오리가 닭하고 모양이 다르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닭들처럼 잘 걷지도 못하고 띠끼우뚱띠우뚱하고 걷게 되죠. 부리는 또 어때요? 부리는 늪죽해가지고 이 모래 속에 있는 이런 흙 속에서 파헤치면서 이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오리의 발은 어때요? 여기에 이게 이 물갈퀴가 있으니 이게 잘 헤쳐지나요? 닭발하고는 다르죠? 우리 장 목사님이 고대 끄드으니까 굉장히 닭발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빨간 닭발. 닭발은 그냥 뾰족해서 이 헤치기도 편하고 이 부리도 뾰족해서 쭉 쪼아먹는데 이 오리는 어때요? 엄마를 따라서 친구들을 따라서 형제들도 열심히 해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 엄마가 야 너희들 절대 물가 가면 안 돼. 큰일 난다. 물가는 가면 안 돼. 근데 하도 이 미움받고 하다 보니 어때요? 자기 몸에 안 맞는 것이니 이게 잘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오리가 드디어 결단.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어. 나는 그냥 물에 팍 빠져갖고 그냥 뒤져버릴 거야. 그리고는 다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나는 갑니다. 그냥 물속으로 뛰어내렸어요. 딱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물에 동동 뜨는 거예요. 동동 떠서 이렇게 헤엄쳐보니까 어때요? 물이 너무 자유롭고 좋은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틀린 게 아니고 나는 다르구나. 나는 쟤네들과 본질이 다르구나. 본성이 다르구나. 그리고 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야, 이 물 만난 재미가 됐어요. 너무너무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 우리의 본질, 본성이 바뀐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본성, 우리의 본질이 성경은 무엇을 통해 자라나느냐? 바로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면 계속 오리 새끼는 닭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닭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진짜 내려가 살아가야 될 삶을 놓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수록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셔서 나를 계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 안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아니죠.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1장 4절 말씀.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에피그노시스, 확실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 복음에 관해서 확실한 지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바로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정말 마음판에 계속 새겨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말해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에 관한 지식을 알수록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세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은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 그리고 그분의 은하 안에서 자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왜? 근데 그 말씀이 어디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대요. 오늘 마음판에 새겨진 것만큼 우리는 말해낼 수 있고요. 마음판에 새겨진 것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편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물로서 편지를 주셨는데 그 대충 줬겠어요? 정말 얼마나 존귀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나타나도록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복음을 아는 일에 여러분 갈망하시고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도록 그 말씀을 그냥 깊이 있게 묵상하고 붙잡고 선포하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살아간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은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은 나를 보고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편지가 되게 하고 그 새겨진 말씀이 결국은 나의 말과 행동,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 삶의 구원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전한 말씀이 그 변화를 만들어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신비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새겨서 그 말씀과 하나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또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한 그것이 말씀의 실제가 되는 삶의 구원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됩니다. 오늘 내가 보여주는 삶의 구원의 열매가 오늘 생명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나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더 깊이 새기고 새겨서 오늘 내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되고 내 말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 것만큼 삶의 변화와 능력과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성도,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오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